2014년 5월 4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힘이나 격려를 얻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뭐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왠지 막 소망이 생겨나고 막 용기가 솟아오르고 이제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이렇게 보면은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코미디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예능에서 더 큰 감동이나 도전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워낙 그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고 또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단절된 이 시대에서 아빠와 같이 여행을 떠나면서 아마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케미스트리나 그런 관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흥미도 있고 또 감동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무한도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얼마나 무모한 도전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감동이 되고 눈시울을 적시고 참 도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더더욱 뉴스 보기가 더 싫죠.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이 슬픔과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더 뉴스를 안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뭐 인터넷이나 신문, 뉴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거의 습관적으로 봅니다. TV를 통해, 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살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뭐 주식이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렇게 살펴야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좀 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트렌드나 시사 정도는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런 뉴스를 한참을 봐도 뭐 30분, 1시간을 봐도 뭔가 유익하다는 느낌을 받는 때는 별로 없습니다. 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 꼭 필요한 지식이 이제 좀 생겨났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시대나 이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좀 볼 수 있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온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좀 낭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오락실은 별로 안 갔는데요. 만화방에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처박혀가지고 만화책 열심히 보고 나왔는데 뭔가 허무하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찜찜한 기분. 그런 기분들이 막 뉴스를 보고 들을 때 오히려 듭니다. 오히려 막 어떤 낙심이나 불안함이나 혼돈이나 그런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만이 더 한층 쌓여가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막 수시로 뉴스를 살피고 막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저 나의 어떤 지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막 급급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자 그만큼 동일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많은 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뭐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저주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good news입니다. 항상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실 때도 회복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절망이나 한계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혹 내 자존심이 좀 부딪히고 내 고집이 좀 꺾이고 혹은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그 소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소망과 약속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고 오히려 불안함이나 더 큰 혼돈과 좌절과 낭망으로만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굶주린 사람은요, 아무거나 먹습니다. 독이라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으로 채우느냐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도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한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더 풍랑 가운데 돋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와 홍수나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하나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는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든 정부기관이든 뭐 해경이든 선박회사든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뭐 잘하는 것 같고요.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뭐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사고가 임했을 때 그 점수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듣기만 했고 하나는 듣고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오히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이일 수 있겠죠. 왜? 듣기는 다 들으니까. 그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닥치면 다 드러나버립니다. 우리는 막 문제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시련이 와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절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뭡니까?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련은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냥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운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때, 풍랑이 올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어디 위에 세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처럼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는 이때에는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세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라고 행함을 강조하지만, 하지만 저는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성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학자들, 전문가들, 통찰력이 있다는 사람들, 분석 잘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귀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릇된 일인지 우리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정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민중의 소리, 대중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표현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한 목소리, 대중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외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에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들이죠.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귀 기울여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요, 오히려 혼란이나 혼동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소리가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기독교 사이트에다가 글을 이렇게 기사를 쓰셨는데요. 그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은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소위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다른 목사님들의 막 설교를 소위 막 까는 겁니다. 막 비판하는 건데, 특별히 그 세월호 참사가 있고 바로 맞이했던 부활주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저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에는 이렇게 무관심한,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다 괜찮은 것처럼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막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죠. 신자, 믿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서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높이시는 거죠.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분의 그 목소리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열심 당원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열심 당원들은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대중들의 힘을 가지고 뒤집어엎자는 겁니다. 다 전복해버리고 정치적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런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잘못된 목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하지만 오히려 본인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닌 그 당시에 다른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내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른 여러 목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분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멤버로, 집사, 장로, 목사, 직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The Great Commission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거죠. 그저 회심자, convert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 disciple을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자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훈련으로 해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던 그 고 옥하는 목사님도 늘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훈련 받아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제자는 뭐라고요? 쫓아가는 사람들, 그 말과 일들을 다 행동에 대한 겁니다. 여기도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경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면서 부르시기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결단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1년 내내 이야기 나눠야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먼저 나눕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항상 뭐 놀랍고 화려하고 기적 같은 일들만 넘쳐나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기 시카고 지역의 윌러 크릭 교회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품이나 자질에 대한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성품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혹은 내가 무슨 일을 앞장서서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때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와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팁이 뭐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서 혹은 말씀이 부족해서 신앙 서적이 부족해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훈련 과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보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죠. 그야말로 홍수입니다. 하지만 정작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깨끗한 물이 부족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 자신을 포함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들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순종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알아봐 주든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또 살아왔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겠죠. 단지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만 제대로 감당했어도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부가 길거리를 쓸 때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길거리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쓸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와서 바로 여기에 가장 위대한 그런 청소부가 살다 갔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아무리 이것이 초라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이 신앙과는 무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하듯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 어떤 한 마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서울 중화동에 올해로 110주년을 맞이하는 경동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장로, 목사 이런 것보다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왕손의 마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왕손을 모시고는 저기 지방으로 가면서 그 왕손은 이제 말을 타고 있고 이제 마부는 말을 끌고 가는 거죠. 여행을 가던 도중에 왕손이 감히 전도를 합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지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왕손이 이제 빈정대면서 이제 툭 내뱉는 거지.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마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잘해야죠.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잘해야죠. 결국에 그 왕손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그 숭동교회의 목사님이 되셨다고도 합니다. 예수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답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도리는 뭐라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도리죠.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알아봐 주든 알아봐 주지 않든 그러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기조차 하는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때 들려진 음성이 뭐죠?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요. 그 오스왈드 체임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주일날 한번 모여가지고 예식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최고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왕의 왕이신 그분께 합당한 나의 최선을 언제 어디서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저 찬양 몇 곡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고 무료해 보이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주신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다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있죠. 저도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가정이 있고, 내가 꿈꾸는 직장이 있고, 내가 꿈꾸는 성공이 있고, 내가 꿈꾸는 사역이 있고,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요, 그 꿈과 현실의 모습, 그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막 꼭 필요한 순간에 말로 홈런을 쳐내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레이커스 얘기보다는 트레일 블레이저스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사람들도 막 그런 옷도 입고 다니는데요. 얼마 전에 뭐 플레이오프 바로 뭐 며칠 전에 경기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겼다면서요. 예, 버저비터로 그냥 딱 경기 끝날 때 3점 주셨나요? 예, 1점 차로 그것도 역전해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딱 골을 넣고 상상은 많이 하죠. 꿈은 많이 꿉니다. 하지만 그 꼭 필요한 순간에 홈런을 쳐내기까지, 그 꼭 필요한 순간에 그 골을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무료하고 따분하고 고생스러운 연습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그게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들이죠. 목소리를 높이기는 쉽습니다. 당장 무슨 행동의 표현을 보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일상 속에서 또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굉장히 평범하고 무료한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마음과 삶의 모습, 거기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도 은혜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머물다 보니까 그것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언가 한자리 얻기 위해 쫓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스승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도 그 본을 좇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마음과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한국에 그런 게 있대요. 아내 도움이라고. 정확한 용칭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 도움, 아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와서 밥도 해주고, 그런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면 같이 나가서 아내 역할도 해주고, 잠자리 갖는 거 빼고는 다 아내 역할을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돈 받고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기꺼이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큰 보람과 의미를 찾을 일들이 돈 받고 억지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무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doing ordinary things with extraordinary love. 평범한 일을 비범한 사랑으로 하자는 거죠. 계속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삶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분일 텐데요. 그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책도 쓰셨죠.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이혼을 하셨죠. 암송고도 받으셨고요. 미국 생활 5년 만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뭐 사랑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다.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남편은 토요일에 아내를 위해서 차고를 청소하고 또 집안일을 돕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또 아내는 남편과 함께 손잡고 바닷가를 걷는 것이 사랑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데 언어가 달랐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어렵고 미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이 찾아왔습니다. 막 어렵게 어렵게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큰 선물이었던 큰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대요. 버클리 대학에 재학 중에 감기인 줄 알고 병원 갔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부터 다른 그 또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품었다고 합니다.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또 그 아이가 특수자폐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아이도 믿고 자기도 믿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내 아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 회개를 하게 됐고요. 하와이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 스쿨에 가서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7, 8, 9 약을 막 먹어도 나아지지 않던 아이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폐 증상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행복했으면 괜찮은데요. 또 이렇게 실명 위기가 오게 됩니다. 못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화부 장관이셨던 아버지 이어령 씨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우리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나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분도 어렴풋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내가 당신 믿을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 주옥 같은 책들을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들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민아 목사님이 2012년 3월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뭐 매스컴도 타고 이런저런 일도 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불쌍한 사람 처럼 보이잖아요. 많지 않은 나이에 죽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생만 하다가.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누구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남겨두신 그 열매들은 계속해서 자라갈 것이고 뿌려두신 씨앗들도 계속해서 자라갈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있을 그 곳에서 영원토록 남는 그 상급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가장 큰 상급인 예수님을 또한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누리는 그 모습. 그 관점으로 보면요. 이 땅에서 삶은 정말 먼지고 이슬이고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의 순간이 됐던 어려움의 순간이 됐던 평범하고 지루하고 무료한 순간이 됐던 어떤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저 축복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돈 버는 거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교 헌금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듯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나눌 찬양은 나를 통하여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